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편협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에 근거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죠. 왜 그걸 기도했나요?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이 가장 선한지, 좋은지, 즉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되고 허물없이 흠없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가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결국 이 모든 기도는 한마디로 무엇이 성장되길 원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이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일부 시간에 대표기도하는 집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음교회를 위하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이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인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까지 마쳤죠. 이제 빌립보 성도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이 본론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상황 보고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한 일, 이게 뭘까요? 내가 당한 일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투옥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신병과 안전을 위해 걱정하고 또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서론이 인사와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서론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길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잘못해서 시저의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갇혀 있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 갇혀 있으면 복음 전파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론이 끝나자마자 길게 이제 자신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포함한 옥중서신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빌립보서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독 빌립보 성도들에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걱정이 깊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배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그의 매임이 복음을 가두지 못하고 도리어 진보시켰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일깨워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투옥하고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초점이 어디 있냐면 고통스러운 자기가 경험하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갇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소론 부분 되면 자기 이야기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 저렇게 투옥돼 있는데 그 투옥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바울의 초점 어디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인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특별히 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다. 그래서 여기 이 13절의 새번역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갇힌 자신의 상황과 그 형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신의 추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달픈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인지 몰라요. 죄성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의 출발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교만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할 때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호구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예배마저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거둘 뿐 나를 도와줄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인간 중심성 이게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읽은 선교사 정민영 선교사님의 그 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중심의 중심성을 벗어나 신본주의로 바뀌는 회심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도 어떤 기도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영적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나 중심에 나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그것을 영적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그 시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의 상황이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길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일이 생길 때 우리 질문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 계속 답은 찾지 못하고 함몰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지? 라고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그런 시각이 빌립보 성도들에도 있기를 자신이 갇힌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라볼 때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두 번째 살펴볼 텐데, 자, 12절을 다시 보여주면 바울이 본 건 뭐예요? 자신이 맞닥뜨려져 있는 갇힘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복음 전파의 진전, 전진, 진전이라고 했는데, 예전 개역성경은 복음의 진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음 전파의 진전, 진보, 같은 뜻이죠. 여기 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할 때 로마의 강력한 부대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전차였어요. 말이 끄는 전차. 그런데 그 말이 끄는 전차가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공병대가 길을 잘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길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까지 있는 길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로마의 전차부대가 진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로마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진군, 전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공병부대가 길을 닦으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전인데, 로마의 공병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 거침없이 막힘없이 복음이 전진되는, 복음이 나아가는 것, 전파되는 것, 이것을 바로 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꼼짝없이 갇힐 때, 갇힘으로 인해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증거를 사도 바울이 봅니다. 자, 첫 번째 13절 보여주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로마의 시위대 안팎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이죠. 여기 로마의 시위대, 로마의 시위대는 당시 한 9천 명쯤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사도 바울이 친위대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를 경계하며 그를 감시하면서 바울이 만나는 많은 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의 친위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우리 14절을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시위대, 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는 그 밖에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로마의 상황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증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타키투스란 분이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롱당하며 최후를 맞았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에 둘둘 말린 후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해가 지면 밤을 밝히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태워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 공포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그 사실을 통해 기뻐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해가 되는데 15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죠.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하냐면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전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대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17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이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아마 이들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관심들이 자기에게 쏠리게 하려고 애쓰고 자신들이 유명해지기를 사도 바울보다 더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는 활동하는 동안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자신들이 교회를 향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자리를 자신들이 새롭게 차지하고 누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추앙받기를 그런 기대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명시하지 않아서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들의 동기는 분명히 옳지 않지만은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자, 18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 소식을 들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사도 바울이 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 방법이 어찌됐든 목적, 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나 이기적인 야망으로도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든 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든 과정을 무시한 것을 그걸 긍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곧 우리가 몇 주면 살펴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강력히 경고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심으로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장 1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그 이유를 15,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마지막에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이 긍정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왜 여기 기뻐한다라고 할까요?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 특별히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지금 봤다 그랬어요. 그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지금 자신의 그 갇혀 있는 것, 그러나 자신의 그 믿음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보면 또한 기뻐하는데 또한 반대편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무리인지 갇혀있는 자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자신의 어떤 목회와 또 자신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했을 수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그들의 그들은 잘못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눈여어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어떤 일이 잘 형통하고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갇혀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눈여어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들은 불순한 동기로 잘못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우리가 그것에 눈 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일도 잘 풀려야 되고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갇혀 있다 고통 당하는 모습은 기복 신앙,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인 어떤 기복이나 현실적인 안전 평화를 희구하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지금 분명히 모순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도대체 이런 상황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위대함과 궁극적 승리라는 약속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려면 뭔가 어떤 기미가 보이고 흔적이 보이고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을 살펴보면 늘 지지고 볶는 변함없는 평범한 일상과 바울이 갇혀있는 것 같은 여전히 나의 그 무능력한 상태,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연약함과 무능력의 상황인데 이런 내 삶은 전혀 어떤 복음의 위대함과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매여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매여 있는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갇히지 않고 복음이 친일에뿐만 아니라 친일의 밖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 선한 동기뿐만 아니라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참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좀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능력이 닿지 못할 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능력의 장막을 펼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도대체 기독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출발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유지되거나 누적되느냐 아는 것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안 되면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신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일하시네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시네요. 심지어 여기 배신하는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배반의 일을 가지고도 일하시네요. 여기 이 사람들 악한 동기를 가지고 나쁜 투기와 분쟁을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내 못난 것도 내 눈물도 한숨도 나는 안간힘을 쓰지만 이거밖에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과정으로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해서 고난이 원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임, 우리의 장애, 우리의 결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기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뭐가 일이 좀 잘 풀리고 가능성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가 기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아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 우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걸 남겨놨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를 무책임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깊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신뢰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한계와 매임과 실수와 연약함보다 더 그 일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한국계 성도들이 좋아하는 3대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실패하지도 중단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위력을 알기에 이제 겁내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복음의 진군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도대체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곰곰이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보다도 더 크며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상황을 통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결코 중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뭐 좀 잘 조건이 맞고 능력을 제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실 줄 알죠? 인간의 배반과 배신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눈떠 볼 때 기뻐할 수 있죠.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보다 크다. 모든 것보다. 여기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그 배반, 배신, 연약함, 실패, 넘어진 눈물, 한숨, 비명.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울면서 가더라도 소리 지르며 비명 지르며 가더라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눈뜨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